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열두 제자 이름 다 외우시나요? 항상 가물가물합니다.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죠?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새벽에 무리한 걸 요청드려 내 활동을 요청드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다시 한번 더 외워볼게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네, 열두 제자의 앞글자만 땄습니다. 어떠세요? 외우고 싶습니까? 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 그 이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단순히 제자 임명식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뭐 열두 제자를 이름을 외워야 할 때, 뭐 성경 퀴즈라든가 혹은 제자 훈련 때 열두 제자 이름 다 외우세요, 뭐 이런 숙제가 주어질 때 항상 까먹어서 기억하지 못해서 힐끔힐끔 쳐다보는 답안지 정도로 우리는 여길 때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그냥 제자 임명식, 그냥 열두 제자의 목록 이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 강해를 들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느끼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임함,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선포가 핵심입니다. 누구를 위해 쓰여졌냐 하니 바로 유대인이죠. 너희가 기다리던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다.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칭하고 가리키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이다.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은 신약에서 가장 많은 구약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봤지? 이 구약의 내용이 이거야. 봤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이가 바로 예수야.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전체 흐름에서도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마태복음 1장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족보 이야기죠. 근데 무슨 족보? 다윗의 자손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 족보로 인해서 왕이 탄생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2장에 동방박사가 이어지죠. 예수가 왕이다. 그 왕을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왕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개념이 있죠. 그게 바로 나라의 개념입니다. 나는 혼자 왕이라고 외치면 뭐합니까? 나라가 없는데요. 그러니 왕이라는 개념이 이야기 언급이 되면 나라라는 것도 같이 수반이 되고 동반이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3장 세례요한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합니다. 천국 선포죠. 마찬가지입니다.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받으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이후에 구체적인 천국에 대해 또한 그 천국의 율법을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5장에서 7장이죠. 이게 바로 뭐죠? 산상수훈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이론을 5장에서 7장에서 이야기했다면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적용, 그 실제적인 현상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8장과 9장에서 우리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 열두 제자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고 그냥 목록 정도 적어놓은 임명하고 끝났다 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내각을 구성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라고 할까요? 전쟁에서 이미 승리합니다. 온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 너무나도 격전이었기에 그곳은 그 땅은 격전지였기에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황폐화된 땅을, 승리하였지만 황폐화된 그 땅을 다시금 재건하는 거예요. 그 재건하는데 누구를 불렀다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열두 제자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전쟁에서 승리한지 모른 채 불안에 떨고 그 잔해 속에 폐허 속에 있지만 여전히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며 그 소망을 염원하고 대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그들에게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자들에게 찾아가라. 가서 뭐 해야 하는가?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마태복음은 계속 일관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동방박사, 그 모든 스토리가 다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에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그 어떤 실무적인 일도 중요한데 그 승리를 전하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로 엔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손에 있다, 손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At hand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뭐 누구누구의 손바닥에 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치 이런 것이죠. 이거는 가까이 왔다의 개념도 있지만 통치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거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제 손 쓸 때가 됐다, 손 볼 때가 됐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다른 열두 제자로서 해야 되는 일들은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는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승리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또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손 보십니다. 하나님이 손 쓰십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며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단순 출석부, 출석 점검, 체크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어떻게 보면 평화 유지군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열두 제자의 명단, 이 이전의 핵심적인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단순한 공무원, 일꾼의 위상, 위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1절인데요 본문 1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절을 읽을 때 뉘앙스가 흔히들 이렇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최신 아이템을 줄게. 최신 능력을, 기를 불어 넣어줄게. 위험할 때 이것을 사용해라. 그러면은 올킬 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우리는 읽어 내려갑니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어로 된 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는 그들에게 더러운 영에 대한 권위를 주셨다. 따라서 그들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료할 수 있다. 이게 원어적인 직역입니다. 어떠신가요? 번역된 것과 직역된 것의 뉘앙스가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직역 전에 의역된 이 번역본의 말씀은 어떠한 특정 능력을 부여받은 것으로 우리가 인식이 됩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하지만 원어 직역 그대로는 사실상 무엇을 받았다고요? 무엇을요? 네, 전권입니다. 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이라고 번역된 엑수시아는 여러분 전권,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권위주의라는 이 말 때문에 권위라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권능이란 말은 능력에 국한되는 그런 의미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엑소시아라는 이 단어는 통치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번역이 가장 잘, 이 엑소시아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가장 잘 표현된 번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기서 관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엑소시아라는 뜻입니다.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고 지배하다라는 게 관할인 거죠. 혹은 그 지배하는 범위를 관할이라고 표현합니다. 통치, 통제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죠. 그것은 바로 어떤 한 아이템, 능력을 주시기 위해 부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제한하고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통치권. 그 영혼에 대한 제어, 컨트롤, 통치권을 주셨다라고 이 1절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통치권, 지배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건을 떠올리죠. 성경에 가장 처음 있었던 사건,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자유하게 먹어라. 이것은 의역입니다, 여러분. 이 아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먹다라는 게 두 번 반복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유롭게 먹어라 이 말은 없어요. 자유롭게라는 부사 수식어는 없다라는 겁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동산 모든 먹는 것을 먹을 것이다. 먹는 것을 먹을 것이다. 모든 먹는 것을 먹을 것이다. 이 동사가 두 번 진행되면 마지막 미완료,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끝나면서 자유롭게 이게 도출되는 게, 이 개념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역해서 자유롭게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사를, 그러니까 동사를 두 번 반복해서 부정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히브리어에서는 부정사의 절대형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먹을 것이다. 자유롭게 먹으라. 이 용법이 17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뭐냐면 죽은 일을 할 것은 죽을 것이다. 죽는 것은 죽을 것이다. 여기서도 반드시라는 부사는 없어요, 사실. 근데 죽을 것을 죽은 일을 한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반드시라는 의역, 부사가 추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먹게 될 것이다. 죽는 것은 죽게 될 것이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는 것일까요? 사실상 그 선악과 열매에 집중하려는 게 아니죠. 선악과를 주시고 그 능력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열매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주신 통치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주신 통치권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에덴의 통치권을 주셨죠.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에덴의 대리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금지하는 게 뭐가 전권 부여냐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수천 수만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금지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지된 그 하나로 인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대리 통치하며 그 대리 통치자로 받은 권한을 마음껏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자로 부르심은 단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만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누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의 대리자, 그 나라의 통치자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고요. 그 남은 하나마저도 본인 것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그 하나에 집중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그 하나에 집중합니다. 다른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것, 나의 권한을 벗어난 것, 넘어서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주시죠. 하지만 능력만 주신 게 아니라 엑수시아,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지배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지배권을 가지고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바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 합니다. 오늘 하반부에 나오는 이 부분들, 거저 져라, 전대, 그러니까 주머니에 금, 은, 동 가지지 마라, 여행을 위해 배낭, 신, 두벌 옷,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어떤 성에 들어갈 때 합당하다면 합당한 곳에 가서 머물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라, 영접하면 머물고 영접하지 않으면 털어버려라, 먼지 털고 나와라. 이 말씀은 복음 전파자들이 해야 되는 매뉴얼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매뉴얼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특별히 코멘트를 단 제자가 있죠. 오늘 제자의 목록이 나오고 그 제자의 목록에 코멘트를 단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다른 사람들이 이름이 쭉쭉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를 판자라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와 정황상 예수를 판자라, 이게 쑥 들어가는 게 흐름에 맞습니까? 여러분, 맥락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펼쳐지고 또 좋은 기운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쑥 이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표현이 쑥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순간순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기록을 했죠.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거저주며 금, 은, 동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자가 가져야 될 매뉴얼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금, 은, 동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죠. 하나님 주신 그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부여한 자를 팔아버립니다. 얼마예요? 은 30이에요. 배낭, 두벌 옷, 신, 지팡이 이거 가지지 말고 복음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체포 당시에 제자들이 차고 다닌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생필품 가지지 말고 자유롭게 다니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생필품 대신에 난 이것 가지고 다닐게요. 이게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칼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평안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최고이신 그 주인 예수님의 제자가 뭘 차고 다녔다고요? 칼을 차고 다녔다고요. 말씀을 너무 잘 순종한 것입니까? 내가 다른 거 다 안 가지고 다닐게요. 근데 나는 칼은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이게 괜찮은 건가요? 그 칼을 가지고 예수님 체포 당시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용병의 귀를 자르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먹는 것은 먹게 될 것입니다. 죽는 것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과 오늘 본문, 그리고 우리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인간이다. 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도 참 너다, 그도 참 그다 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방법은 무엇인가?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합당한 성을 찾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오케이 하면 오래 머물고 아니면 신발을 털고 나와라 라고 하시죠. 평안을 빌고 아니면 나와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있고 나서 이걸 기록했잖아요. 그러게 이것도 어떤 한 사건에서 등장을 하죠.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의 하반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복을 빌어주십니다.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으나 칼 차고 다닌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자기 목숨 보존하라고 했고 자기의 욕심 부리려는 그들에게, 의심이 가득한 그들에게, 다 뿔뿔이 도망간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들을 찾아내어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르심, 파송의 해답은 결국에는 인간은 인간이다에서 멈춰버렸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곳으로 결론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내어 머물며 평안을 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거든요.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능력이 있고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기에 우리는 그 지배를 하고 그 통치권을 받고 그 엑수시아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에 가능한 일들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고요. 그러기에 우리의 못난 모습, 완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 펼쳐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은 하나님이 손 쓰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선포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넣어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것은 단순 출석 체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창조 직후에도 그랬고요, 어긋난 이 세상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이후에, 그 나라가 임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권, 지배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인간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여전히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백성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에 우리는 에이레네,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 삼고 삼으시고 삼고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시는, 그래서 오늘이, 지금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이 아닌 내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곳이 이곳으로 끌어져 당겨져 임한 것이고요, 내일이 오늘로 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공존함으로,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통치권, 지배권을 주셨으니 나 또한 오늘 하루 그 주님께 통치권 드리며, 하지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주신 기도 제목,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